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루 종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분주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원리들을 가슴에 잘 집어넣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혼탁한지 혼란한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흔들리는 이때에 주님 말씀 따른 귀한 원리들을 가슴에 담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평생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주한 일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풀 수 없는 것들, 답답하고 클클한 것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또 공부하는 동안에 주의 신이 우리들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가슴의 변화와 우리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들을 좀 나누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종강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하시고 싶어도 이제 조금 쉬시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집에서 또 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참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그거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단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수도 없는 이단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거로 나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가지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제 달라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 잘 붙으시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직책이 뭐였나 그러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세 가지 직을 감당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기름 붓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가 예, 선지자. 둘째가 왕. 셋째가 예, 제사장.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예, 요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사역을 하시면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흘려야 되는 피를 뚝뚝 흘리셔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다시는 양을 안 잡아도 되잖아요. 다시는 제사장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안 지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몇 개, 다섯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 길은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집사님 한번 주실래요? 사도행전, 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안 좋습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피를 못 흘리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을 보시면요, 우리 16장 우리 오늘 받으신 것 우리 큰 소리로 제목 한번 읽으십니다. 16장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 하셨는가?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도 논한다. 여기서 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 논하는 건 뭡니까? 못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믿으세요? 사람이 되시는데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신 거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회 가시다가 십자가에 우리 위에 돌아가신 거 믿으시나요? 땅에 장사 지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하늘나라 가신 거 믿으시나요? 다시 오실 거 믿으시나요? 그게 오늘 내용 다예요. 그게 오늘 내용 다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주님 하나님 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그래서 이제 얼른 오늘은 진도를 막 빨리 나가도 됩니다. 진도를.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1번이 The Redeemer입니다. 구속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구속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평범한 보정으로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요 제목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2번에 나오는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을 모릅니다. 우리 2번 괄호 2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거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뼈저리게 사무쳐 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그 은혜가 그렇게 고개 숙여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고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롭게 해요. 은혜롭게 해요. 그럴 때 뭐 룰도 어기고 대충대충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물으시고 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그럴 때는 모든 게 정상, 정확하게 다 판단이 돼서 잘잘못이 다 가려졌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묻어두고 가야죠. 이렇게 되는 게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은혜 그런다고 다 접어버리고 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질 거 다 따지고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까지 흘리시고 그러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게 은혜예요. 근데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왔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관계였습니까? 왼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제가 발음을 조금 비틀게 했습니다. 삐뚤게 했습니다. 왼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 모를 때는 왼수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하고 원수지면 성경에는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원수지지 말라 그러지만 제가 수틀리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안 보면 계속 원수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안 보고 편안하게 서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데 저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거 무서운 거는요, 성도님들 예수 믿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는 분 옆에서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죽음을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원수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면 원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만나는 게 마음 편합니까? 원수가 좀 거칠거나 원수가 파워가 있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금이 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켈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 2번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사랑 그럴 때 늘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주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수로 있는 이런 상태로는 어떻게 갑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삯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불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원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무조건 사랑한다예요. 우리의 학벌을 보고 사랑한다든지, 우리의 뭐 외모를 보고 사랑한다든지, 우리의 돈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살림을 받았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크다는 겁니다. 그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10만 불 빚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느 날 좀 보자입니다. 스타벅스에 좀 보자입니다. 아, 이제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근데 와서 탁 앉았는데 힘들지, 너무너무 어렵지. 그래, 내가 그거 안 받을게. 나 열심히 살아. 그랬을 때 그 상대방 어떻겠습니까? 대단할 겁니다. 우리 그 실감이 안 나죠, 그렇죠? 100만 불로 올릴까요? 1000만 불로 올릴까요? 그 뭐 안 빚졌는데.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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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진노와 사망과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럴 때는 먼저 뭘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2번입니다. 2번.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3번.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는요.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 죄를 갚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보다 앞선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가,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구절요. 너무 귀중한 성경구절. 요한 1서 4.19. 4.19는 외우기 쉽죠. 요한 1서만 외우시면 됩니다. 4.19 타본 적이 한국에 가면 서울에 어디에 있습니까? 수유리에 가면 있습니다. 4.19. 제가 요걸 외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께 사랑했습니다. 남자 여자 사랑은 뭐 누가 사랑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불꽃만 팍팍 붙어서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더러운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더러운 우리를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다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사랑거리가 있어 사랑해 준 거 아닙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거 부모 자식 사랑하고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먼저 사랑하죠. 자식은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애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상에 그같이 귀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막 사랑 퍼부어줍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자라면서 I love you 그 소리를 하죠. 그렇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퍼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3번이 그렇고 4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한다. 전자가 후죄의 원인이 아니다. 전자는 속죄사역입니다. 거기 속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제가 다시 이렇게 확인하면서 찾아보니까 속죄사역. 뭐,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합니다. 속죄사역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사역을 이렇게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4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을 보시면요, 늘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게 많습니다. 야곱이 뭐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야곱은 처음에 보면은, 다니면서 보면은 참 비열한 짓과 사랑 못 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사랑을 하셨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것을 신앙에 와서 우리 죄하고 관계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예요? 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동사와 이 중간에 나오는 게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확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도 결론이 뭔가 하면요,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시고요. 5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럴 때 한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5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평생을 복종으로 일관하셨고 그 복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고통받으시고 막 이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은혜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거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요 말이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이거 나 아파서 안 할래, 다른 방법을 하죠, 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반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안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제2의 아담 예수가 들어와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한 단어 쓴다 그랬죠, 그죠? 그 단어가 obedience입니다. 순종, 복종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그냥 순종하세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지름길들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맞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복종을, 순종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예, 로마서 5장 19절. 예, 한 사람의 순종치? 집사님. 로마서 5장 19절. 없습니까? 우리 한번 찾을까요? 성경책 한번 찾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 찾은 분 먼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다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사람이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됐고요. 한 분이 전 인생을 순종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전부 의인이 됐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루신 일을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6번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7, 8절 혹시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7, 8절. 예. 여기도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사람은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발자국 끝까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길을 가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요, 큰 틀로에서 이렇게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언젠가 누군가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요? 뭐 이런 큰 질문들을 할 때 조금 띄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원리들을 이렇게 모아놨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6번부터 나오는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눈 뜨고. 다 눈 감고 이때까지 해봤잖아요. 예, 눈 뜨고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 눈 뜨고 진짜 오랜만에 하네. 제가 혹시나 새로운 분들이 많거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거나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앞에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그냥 눈 뜨고 읽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 외에는 다 눈을 감고 하는데 눈 감고 하다가 눈 뜨고 하니까 이게 외워지는 게 똑같이 나와요? 괜찮아요? 예.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대로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막 시비를 겁니다. 그게 뭐 하나님 뭐 아니다. 뭐 그런데 사도신경같이 우리의 신앙을 잘 요약해 놓은 게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있고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중간에 꽉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사 무엇을요?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예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는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것만 믿으면요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이런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리를 못 믿으면 그냥 미끄러져 떨어지는 고리들이 있는데 그런 고리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났습니까? 동정녀 말이게 Virgin Mary입니다. Virgin이 뭡니까?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이렇게 잉태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요즘 와서는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막 그거 막 옛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기술을 발달하게 해서 무슨 수정을 하게 해서 했는 둥 마는 둥 막 그렇게 재미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는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 달을 이렇게 아홉 달 얼마를 여기 이 마리아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되잖아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6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죽으셔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천수를 누리다가 자연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께서 어디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법은 십자가에 죽이는 거 아니죠. 어떻게 죽이죠? 돌로 때려 죽입니다. 돌로 죽입니다. 돌로. 죄를 지으면 주로 돌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죽이면은 만 백성이 보는데 높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 백성을 위해서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흘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죽임이 뭡니까? 그러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이면 너무 저주스럽고 거기에서 피도 흐르고 해서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죽음은 그날로 치워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죽는 그 방법과 모양도 그렇게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요. 돌아가시겠었는데,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보세요. 이거 이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요.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당일에 장사했잖아요. 나무에 매달리면요.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몰라요. 땅까지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저주스러운 게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어떻게 해요? 예,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구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큰 그 이슈죠. 그렇죠? 그 저주는 원래 누가 받아야 되죠? 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죽었습니다. 성경은 대신의 원리가 있고 대속의 원리가 있고 1대1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1대1입니다. 죄값을 치르거나 물건값을 치르려고 그러면 1대1입니다. 5불짜리면 5불을 줘야 됩니다. 100불짜리면 100불을 줘야 됩니다. 죄의 싹지 사망이면 죄지으면 뭐를 줘야 됩니까? 사망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잖아요. 신약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1대1이에요. 철저히 1대1.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은 1대1이에요. 누군가가 내 눈을 하나 딱 상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Eye for eye.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을 갑니다. 아이들이 막 텐트에서 놀다가 나가서, 이, 다른 집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여기 혹이 이만큼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대로 하면 용서를 해주면 제일 좋죠. 너무너무 화가 나면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다 그 자리에 제가 지금 꽝 때려가지고 여기 탁 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잔인해 보여도요. 사실은 잔인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은요. 얼마나 이 피폐되고 마음들이 각박한지 모릅니다. 아이가 나가서 여기 이만큼 올라오면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다리 몽둥이 한 뿔을 트리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상법은요, 딱 1대1 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1대1로 죽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습니다. 신약에서 누가 죽습니까? 예수가 죽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가장 저주스러운 거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하나님이 땅도 더러워지니까 큰일로 치워라 그랬습니다. 보기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성경에 보면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12시에서 한 3시 사이에 빛이 없어졌습니다. 뭐 일식이 왔는 것 같죠. 그렇죠? 막 얼마나 깜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하도 더러워서. 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게 막 이 젖고 냄새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외면을 하십니다. 세상이 깜깜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그 다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몽땅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큰 죄, 작은 죄 없다 그랬잖아요. 죄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절대자 앞에서는 죄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7번. 지금 사도신경 우리 다 믿는 거니까, 7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제목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죽으시고 묻히시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바로 그날로 묻히셨습니다. 누구의 무덤에 장사됐습니까? 누구의 무덤에 장사됐습니까? 아짜로 시작하는데, 예, 아리마대 요셉. 예,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면 때로는 이게 잘 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틀려도 대답 막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부자의 묘실에 한 번도 안 써본 모실에 장사됐습니다. 그 다음 8번, 지금부터 8번, 9번, 10번, 11번 요 부분은요, 이제 8번이 지옥에 내려가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부터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옛날 사도신경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처음부터 배워야 되네. 이게 컴퓨터가 돌아가다가 중간부터 탁 나와야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그렇지 그렇죠? 죽은 자 장사한 지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여기는 사흘 만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옛날 사도신경 그리고 옛날에 처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사도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쓰던 사도신경에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장사 지내가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지옥은 다 믿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어디 가셨을까? 이거는 뭐 지금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습니다. 8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지옥에 내려가사. 9번 그리스도는 지하세계에 가셨는가?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꺼이 인정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소망으로만 맛보던 그 은혜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켈빈은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지하세계에 가셨다고. 10번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지옥 강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프셨을까 안 아프셨을까 고통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을까 안 맛보셨을까 그럴 때 성경은 맛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 극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십자가상에 그 돌아가시는 몇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10번입니다. 11번 성경 구절로 이 설명을 변화함.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성경 구절 하나만 찾습니다. 13 사도행전 일단 2장 24절부터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무엇을요? 고통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있는 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망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하고 이런 데 보면요. 예수님이 거기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시험 칠 때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몇 번 우셨을까? 이게 신학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몇 번 우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되기를. 언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 우셨죠?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저거 이제 멸망할 걸 보면서 막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셨습니다. 또 예, 나사로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두 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세 번입니다. 왜 세 번입니까? 요 성경 구절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걸 보면요. 그 제자들 참 못됐어요. 그렇죠? 인간성 퍼스널리티 배드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면요. 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막 기도하셨구나 이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막 통곡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까? 성경 보시면 돌 툭 던지면 되는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 자고 있었습니다. 꼬르박고 자고 있었습니다. 와서 깨우잖아요. 좀 깨서 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그러면 또 와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잡니까? 인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참 어떻게 그래? 근데 잡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잡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서 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곤해서 잤다고 그럽니다. 참 피곤한 게 무섭습니다. 피곤하면요, 우리 애들이 막 죽겠다고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일 나가서 너무너무 치대고 와서 마음이 고나면요, 막 주변에 막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과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기도 못 합니다. 그게 우리 현 주소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 세 명, 그것도 뽑아 올라온 제자잖아요.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에게 심한 뭐가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personality bad하다 그랬죠. 인간성 나쁘다고 그랬죠.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펄펄 쫓아다니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라 그러고 막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오순절 사건에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세월이 지나가고 사람의 힘으로는 경험이 있고 이까지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꼬라박아 자고 예수님 내 말로 하라고 예수님 왜 저러시나 그러고 이해도 못하고 성경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 그때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런 거를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이에요. 이걸 잊고 있으면 그냥, 예수님께서는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 땀만 흘리신 거로 되어 있는데, 성경책은 통곡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요, 12번. 오해와 오류에 대해서 이 교리를 옹호함 넘어갑니다. 13번 한번 읽으십니다. 13번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살아나는 거 우리 다 믿죠? 그렇죠? 예, 그것 안 믿으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부활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을 것 같으면 형제들 나가셔서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부활도 없고 그 다음 죽은 뒤에 세계도 없을 것 같으면요. 나가서 선하게 살고, 뭐 교회 헌금하면서 뭐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 잠시 있다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라고. 그러니까 저 위에 올 때까지는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한 일들을 잘 하라고. 그런데 저 땅에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 사흘 만에 부활한 이유는 너희도 죽었다가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요.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이 의롭다가 언제 결정적으로 사용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의롭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효해서 주님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다 그거 한 모습으로 살지만은요,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입니다. 우린 더러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서 주님 앞,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 공로는 있습니다. 그 다음요, 14번. 우리 제목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거 믿으시나요? 예,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급한지, 그 사랑하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게 급해서 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막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막 스데반이 그러죠. 그렇죠?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없으면 찾을까요? 예, 16장 7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 땅에 그냥 계시면 되는데 왜 헷갈리게 하늘나라 가십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나 부활했어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체는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 공간의 제한을 좀 받으셨어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뭐를 하셨지만,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시 공간의 영향을 받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스스스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예 하늘나라 가시지 말고 짠 그리고 한국에도 나타나고, 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나타나고, 짠 그리고 저기 맨하탄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전도도 잘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여기에 이 못 자고 여기에 이거 봐라 그리고 이렇게 쭉 한 바퀴만 돌아도 전도가 싹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사역이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 속에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하는 그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그분을 보내시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가셔야 그분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자, 그게 그 성경입니다. 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다니면서 증거하시면 훨씬 좋을 텐데 간절히 막 새까맣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야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 보혜사는 또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뭐 그 외에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은사도 주시고 우리 여기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야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막 표현을 썼습니다. 꼬라박아 잤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더 심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제자들. 제가 지금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별명은 코이네. 코이네라는 말은 시장바닥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번역을 하면서 조금 고상하게 번역이 돼서 그렇죠?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 막 쓰는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게 막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거기 돌 던질 정도에 가서 거기서 콜콜 이렇게 콜콜 이렇게 자지 싶어요. 막 그렇게 자는 그 맛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있을 때는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세계가 좁다 그러면서 다녔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보혜사가 이 땅에 오리라.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안 변했던 그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바뀌었습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바뀌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안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님께 도움 구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맞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세상 살아보시면 가장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자기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아, 내가 바뀌면 기준이 다 바뀌었는데 뭐 다 바뀌죠. 내가 바뀌면. 근데 남이 바뀌기를 원하면 되질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바뀌니까 세상 보입니다. 그 세상에 주님께서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게요. 이해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켜놨는데 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중에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님, 저 참 바꿔주세요. 저 참, 저도 저를 어떻게 못하겠네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기도에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우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유익이라.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또 내가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요 성경 구절, 어느지는 모르지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바뀌질 않았는데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가슴에 딱 담고 보니까 쿵쿵하고 막 뜨거워지면서 막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의 사역은 주로 이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하늘의 오르사 15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로 되어 있죠.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여기 있고 성자 하나님 왼쪽에 있고 뭐 그런가?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렇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우편 쪽은 항상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우리 가봐서 이렇게 보죠. 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뭐 성부님 여기 계시고 성자님 여기 계시고 성령님 여기 계시고 세 분인가 뭐 이렇게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와 같다는 표현으로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학자들이 해석들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9절 그런데가 아니라 그 성경 구절입니다. 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16장 19절 여기는 16장 7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뭔가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번.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의 믿음에 주는 혜택이 뭡니까? 켈빈은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켈빈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이분은 근데 제가 이걸 보고요 참 신학자답게 표현을 했다. 첫째가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주께서 성천하심으로써 아담 때문에 갇혔던 천국 길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심으로써 아담 때문에 막혔더니 좋죠. 막혔던 천국 길을 여셨다. 아담 때문에 죄를 짓고 다 죽음에 빠지게 돼가지고 막혀있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들,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써 그 길이 열렸다고. 두 번째는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와 중보자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는 까닭에 성찬이 좋다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소에 계시면서 손으로 계시지 않은 성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와 중보자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기에 그래서 성찬하신 게 좋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땅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손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게 가셔가지고요. 손으로 만들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으며 그 힘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화와 또 지옥을 이긴 자랑이 있기에 3번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가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깨달으며 그 힘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화와 또 지옥을 이긴 자랑이 있기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으며 그 힘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화와 또 지옥을 이긴 자랑이 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자랑이 있기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17번 이제 얼른 조금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우리 큰 소리로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리로서가 어딥니까? 그러면 예수님 계신 그곳이죠. 뭐 거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데요? 사도행전하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큰 소리로 빨리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둥둥둥둥둥둥 떠서 가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빤히 보느냐. 내가 보는 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올라가실 때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래서 가로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로 오실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이 다 알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라고 이제 내일 새벽 기도,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 18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심판자이시면서 구속자입니다. 19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경에 홀로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신경이 뭡니까? 이 사도신경이에요. 예, The Creed. 이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에는 가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요거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억력이요, 가물가물해지고, 우리 기억력이 사물사물해지고, 희미해지고 이렇더라도 요것만은 절대로 놓지 말고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조금 정신이 혼미해질 때는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요것만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요런 거는 분명하게 이렇게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질병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어떨 때는 다 깡그리 잊어먹기도 하고 다른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 걸리기 전에 분명하게 이런 신앙 고백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요. 이렇게 오락가락 하더라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도 그 영과 육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중심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고 커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이름을 안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another name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누구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우리 나가서 좀 쉬시고, 이제 남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제 7장 마지막입니다. 제 17장. 17장은 별로 설명이 필요 없는 장들입니다. 우리 제목만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실까요? 17장.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썼습니까? 이 당시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1번 제목 한번 읽으십니다. 관로 1번 시작.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배제하지 않고 그 은총에 앞설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메리트라 그럽니다. 그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충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돌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복잡한 것들은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한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서로 충돌되지 않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치더라도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그 이름이 예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다니시고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도요,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분들에 대해서는요, 성경도 더 이상의 어떤 그 설명을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이 화이슬 찐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구원에 관한 한 그분들에게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되질 않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한 70세가 난 죄수인데 그분의 생애는 대부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착하게 이 감옥을 해서 가석방이 허락이 됩니다. 근데 가석방이 허락이 되는데 이 죄수가 가석방이 허락이 된 그 다음날부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무실에 와서 사정을 하는 거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가석방을 취소해달라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 평생 대부분 이 감옥에서 보냈는데 만약에 자기를 바깥 세상에 보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뭐 맞잖아요. 익숙한 게 자기는 여기입니다.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방 따로 있고 따뜻한 물 따로 나오고 운동 시간 따로 있고 먹을 것 따로 있고 텔레비 볼 수 있고 영화 볼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자기들 익숙해 있던 그 율법과 하나님 섬기는 그 방법에 예수님을 딱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이건 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하늘 이야기를 하셔도요,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고요, 3번. 3번이 어디였나? 우리 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시작.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2번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합니다. 3번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는 뭡니까?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주실래요? 로마서 5장 19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습니까?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아담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요게 한 사람의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서 그 공로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미친 게 우리 3번입니다. 4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대신하심. 무엇을 대신합니까?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음을 택한 게 그리스도가 대신하심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주시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구약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원래 자기가 선지자지만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뭡니까? 피를 흘리는 양입니다. 제물이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돼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요? 세상의 죄를 사하려고요. 그게 세례 요한의 해석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주십니다. 요 조금 전에 그 성경 구절 잘 기억하시고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 성경 구절. 예수님이 누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뭐 할 겁니까? 피를 흘릴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이 단번에 영원히 피를 흘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절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절대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봤던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5번.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오셨나 안 오셨나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을 것 같으면 안 오셨어도 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 1장 18, 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엄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 찬송 부르다가 보혈이라는 찬송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게 보배로운 피를 줄여가지고 보혈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아까 어린 양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켈빈이요, 이 책 1권, 2권이 다 요약되면서 1권, 2권이 다 요약되면서 결국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 통해서 구원이 있고, 그분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6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얻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성경의 배상법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1대1 배상법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하나, 예수님 생명 하나 바꾼 거예요. 예수님 생명 하나, 전 세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1대1입니다. 요거를 measure for measure, eye for eye 그러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손은 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1대1입니다. 1대1. 전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켈빈이 이 2권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신경을 얘기하고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우리라고 부를 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에 이 3권, 4권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마쳤고요. 제가 은혜 받은 글 하나, 글이라기보다는 저 기사 하나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2009년 3월, 그럼 몇 달 전이죠? 조선일보에 한국 야구선수에 대한 기록이 났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분일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기사가 났나 그러면 우리 지금 미국에 ESPN이 있습니다. 스포츠 기사가 있습니다. ESPN 홈페이지에 오렐 허샤이저, 네, 오렐 허샤이저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한국 야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봉준근과 류헌진은 지금 메이저리그에 와도 아주 선발감이라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투수들이 한국에 야구가 들어간 지 한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다라고 이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51살인데 1988년, 지금부터 한 20년 더, 이 사람 LA 다저스의 투수였습니다. 그 1988년도에 이 사람은 믿기지 않은 힘 기록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공을 던지면은요, 1회전부터 9회전까지 던져도 상대방이 치지를 못하고 상대방이 점수도 못 낳고 하는 게 막 한 5번, 6번씩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59회 정도를 던지는데도 상대방이 한 점을 못 내고 하는 게 막 기록으로 남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해에, 1988년 그 해에 뉴욕 매치를 상대로 해서 벌어진 내셔널 리그 플레이오프전. 우리 연세 되신 분들 잘 모르겠죠?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아신대요. 내셔널 리그 플레이오프전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공을 던지는데요. 24이닝, 플레이오프니까 뭐 몇 게임 하잖아요. 그 24이닝 동안 한 점도 점수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챔피언 시리즈에 갔어도 이 사람이 마지막 게임을 던져가지고 우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해 플레이오프에서도 MVP를 타고 챔피언십에서도 MVP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플레이오프 하는 동안에, 매치하고 하는 동안에 TV가 계속해서 이제 덕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덕아웃가 어딘가 하면요, 자기 선수들이 공격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쉬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덕아웃입니다. 그럼 투수들은 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에다가 타월 같은 거 감고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주로 뭐 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 눈을 감고 체력을 보강하고 다음에 칠 사람이 누군지 분석도 하고 어떻게 던지면 더 좋은 공을 던질지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테레비가 이건 미국이 난 겁니다. 테레비가 그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딱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중얼중얼중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주니까 아나운서가 노래를 하니까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덕아웃 이렇게 보니까 무슨 노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노래를 하네. 그러니까 해설을 이렇게 합니다. 아마 제가 공을 너무 잘 던져가지고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전체 팀이 우승하게 됐으니까 신이 나서 신나는데 다 노래하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이 사나이가 공을 던져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우승을 한 며칠 뒤에 이 오렐이 인기 프로그램 투나잇쇼에 출연을 합니다. 그 당시 투나잇쇼는 누군가 하면요, 자미 칼슨이라고 아시죠? 지금 뭐 이렇게 턱 뺏쭉 한 사람 며칠 있으면 이 사람 은퇴합니다. 이 사람 말고 옛날에 자니 칼슨. 이 자니 칼슨이 이제 이 앉아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녹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니 당신 그때 그 앉아서 그게 무슨 노래를 그렇게 불렀냐고. 여기서 한번 불러줄 수 있겠냐고. 청중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청하는 지구상의 매덕이 그걸 시청을 하잖아요. 플레이오프하고 챔피언십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이 오렐이라는 사람이 한번 노래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청중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우람한 이 사나이가, 노래를 합니다. 무슨 노래 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살짝 얘기할 테니까 혹시 한국말로 아실란가? 한국말로 하면 너무 빨리 알 것 같아요.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e heavenly host. Father, Son, and Holy Ghost. Amen.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저도 이 글을 읽고요, 믿어지지 않는 거 있지. 어떻게 그 플레이오프하고 챔피언십 하는데, 투수가 덕아웃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중얼중얼 노래하는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거를 계속 불렀는지. 성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 불러서 이겼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괜찮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살다 보면 저도 되고, 뭐, 못 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요, 생활의 중심이, 그 모든 생활의 중심이, praise the Lord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지지 않고 쉬고 있을 때도 중얼중얼 이 노래를 부르는 거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1988년도라서 저는 이걸 못 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자니 칼슨이 이제 들어가서 한번 뒤져볼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볼 수 있는지 있으면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볼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전 세계의 영광을 한 손에 쥔 사람입니다. 이 한 손에, 한 손으로 잘 던지면은 막 완전히 자기 팀이 돈방석에 안기다고 자기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주 긴장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지를 그래서 막 궁리하고 궁리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만복의 그는 하나님.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상 나가 살아보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올숭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순박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주 눈에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나를 건드려만 봐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자기는 공을 던지지만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찬송 성부 성자.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쉬는 동안 부른 겁니다. 야구할 때마다 그걸 부른 거예요. 지금은 ESPN의 51살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 나와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렐 허샤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또 방학도 하고 또 우리 또 일주일 동안 또 나가 세상 살고 하루 동안 세상 살고 하는데 우리 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오늘도 나를 붙들고 끝까지 힘을 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붙들고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갈 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꼭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가르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꼭 몸이 안 아파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좀 아프면 어떻고요?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좀 아프고 못 살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놓치지 않는 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 마치면서 우리 찬송을 하나 부릅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또 13주 동안 우리 잘 만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있어도 하나밖에 없는 것 우리 압니다. 오직 예수,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혹시 나이가 들어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와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잘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세계관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 이 땅에서 좋은 거 많이 배워서
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 가슴 속에 믿음 잘 심어주시옵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간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종말이 되어간다고 하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는 양보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개강할 때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금요일 저녁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또 가정에서 찬송드리며 하나님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